이제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는 이제 바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제 외적인 시련입니다. 외적인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 기쁘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 이유는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석같이 만들어주는 믿음의 시험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우리가 참게 되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사도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첫 번째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이제 끝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 끝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이제 이 야고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한절 쓰고 나면 또 질문을 제 스스로가 하게 되고 또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뭐잘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 참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그거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참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5절 말씀 갑자기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제 마음에 이제 질문이 생긴 거죠. 아니 갑자기 왜또 지혜가 나오나? 지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주제인데, 주제인데 왜 갑자기 지혜가 나타나나? 지혜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저는 참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항상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또 시험이 찾아왔는데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저한테는 이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금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경에서 지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지금 시험을 만났는데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명령이고 그리고 현재입니다. 현재. 헬라어에서 이제 현재는 항상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계속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라. 이것은 한번 구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떠신가요? 옛날 저희들이 그 이제 그 동산 기도원 거기 한 번씩 이제 갔을 때 그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가죽보다도 더 질긴 분이시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가죽보다 더 질기셔가지고 웬만하면 잘 안 주신다는 거.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마 피해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소가죽보다 더 질겨가지고 웬만큼 기도해서는 안 주시는, 그리고 주더라도 찔끔찔끔찔끔찔끔 정말 이렇게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그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의 경험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하나님은 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좀,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 분이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일종의 상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학교 수업 시간에 뭐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 들어오죠? 또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한테 한 번씩 아빠 이거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야, 넌 이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면 항상 뭐가 들어오느냐? 꾸중이 들어옵니다. 꾸중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 이거 부탁하면 또 이거 구하면 꾸중하지 않으실까? 책망하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이나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에게만 후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속에 우리들 자신, 내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후이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주의를 주는 것은 이제 6절 말씀 구하면 주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우리 바다 물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마치 그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 믿음이 올라갔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얻을 거 생각하지 마라. 왜?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참 여기서 이제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어. 하루는 하나님 믿었다가 의지했다. 또 이제 조금 의심이 들면 또 사람 의지했다. 또 조금 하면 하나님 의지했다. 사람 의지했다. 이것은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의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의심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심을 깨트리는 최선의 길은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심을 우리가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이 말씀이 활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심들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머리가 좀 복잡고 막 힘이 들면은 그냥 이렇게 본당이나 이런 곳에 와서 이제 경건의 시간 본문 또 이런 거를 쭉 펼쳐서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는 뭐 지혜라는 말 있잖아요. 지혜. 지금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 줄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전 개역 성경 이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어서 똑같은 본문을 찾아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람의 말을 다 경청해서 듣는 것, 그게 뭔고 하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깨뜨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지내보면서 그냥 머리가 좀 복잡하지만 다시금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을 펼쳐서 부지런히 쭉 편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시켜 주셔서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도 수많은 시련, 어려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심은 깨트려지고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열불을 내지도 마시고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을 하거나 싸우려고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바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 말씀을 보시면 구절 말씀 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제가 이 말씀 공부할 때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지혜를 구해라.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리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아니 이게 여러분,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시련을 이기는 것과 시련을 대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이제 연필을 써서 쭉 펜으로 써서 하는,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시련을 이기는 것과 내가 낮아짐,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해라, 이거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자신의 경험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뭐가 좀 화가 납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상황, 앞으로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참 힘도 들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 갑자기 누가 서글퍼지느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서글퍼집니다. 아니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참 노력했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초라합니다. 초라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 뭔가 하면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자기관리에 실패하면 사람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 자기관리, 자기 자신을 관리해 내면 우리는 이 시련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뭐라고 했죠? 낮은 형제는 지금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가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낮은 형편에 떨어져 있는 형제들,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높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높은 지위, 그리고 그 높은 신분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나고자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나고자 같고 실패자 같은 나를 누가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 투자해 주셨어요. 투자. 바로 우리같이 무기력해 보이고 낙오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버리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보실 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창조할 때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고 텅 비었던 곳을 충만함으로 채웠던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구 속에 가느냐? 내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자기의 높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제 삶에 너무너무 큰 하나의 은혜,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오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꼭 패배자, 나고자, 실패자 같이 느껴질 때마다 이제 이 말씀, 하나님 저 낮은 자지만 그러나 높아짐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높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를 이만큼 사랑하셨고 이만큼 투자하셨고 그리고 제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한 영세.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한 영세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두 종류다. 시험과 관련하면 지금 시련을 겪는 분, 그리고 앞으로 시련을 겪을 분. 아시겠어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시련 지금 겪고 있는 분, 그리고 앞으로 겪을 분. 그래서 부한자는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겪을 사람입니다. 부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것이 여러 가지 시련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예방.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부여 어지 없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다 부족한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되게 하라고 주신 작은 선물들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정당한 것은 이제 10절 말씀 후반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이것은 이사야 40장 이런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와 세계를 둘러싼 그 강력한 제국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왕들이 가진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 외치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풀은 마르고 사람은 다 풀이다. 그리고 사람의 영화는 그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서 있는 것은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가진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영적인 자기 관리. 낮은 형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불쌍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믿으시나요? 시험을 참는 자는, 겪고 그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시련을 견디어 낸 자, 이거는 무슨 뜻인고 하면 마치 우리가 그 뭐죠, 금강석이 있다면 그것을 불로 테스팅을 해서 이제 순금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 순금으로 뭐가 됩니까? 이제는 입증이 되는 거죠. 입증. 그것처럼 이제 이 시험을 견디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불순물들 다 빼 제거하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순금,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입증되게 되면, 입증되고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고대에 주로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라톤과 같은 그 운동을 통해 승리하고 나면 그에게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은 하나의 운동 경기와 같죠.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그 속에 많은 시험, 어려움,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잘 관찰해 보면 정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면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렇게 인정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가끔 이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표현이 비약적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면허증 받을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내일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운전면허증이 없었습니다. 신방은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는 승용차로 운전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저는 면허증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걸어서 버스 타고 때로는 택시 타고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드시겠습니까? 저의 이제 파트너였던 전도사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그런데 제가 1년 만에 면허를 땄어요. 1년 만에. 저는 운동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STZ인가요? 그 코스 세 번 다 떨어졌어요. 종류대로 떨어졌어요. 신방 가야 되는데 차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좀 먼 곳에서 신방 오라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 어디 가서 버스 타, 좌석 타가지고 몇 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돈을 얼마가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신방 가는 게 참 멀리서 오라 그러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계시는 목사님들은 뭐 성주, 고령 저런 데서 신방 오라고 해도 너무 즐겁게 가셔. 아, 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세 번 다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참 저희 교구에 계시는 분들 제가 면허증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저도 시험 칠 때마다 제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송 부르면서 운전 면허 시험 쳤는데 세 번 다 떨어졌어요. 마침내 네 번째 합격을 했어요. 합격. 기적같이 합격을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초보였기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그때 느낀 게 면허증의 힘이었어요. 면허증 하나 딱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면 저는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운전 좀 하니까 성주 고령에서 신방 와라 그래도 돈 계산할 필요도 없고 좌석 벗어 뭐 번호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가면 돼.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면허증을 하나 받으니까 그때부터 세계가 넓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을 관찰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할 때 받을 때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고 면허증 나올 때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고 면허증 받으면 그때까지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 이전에 시련당했을 때 겪었던 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한 사람을 통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윗의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한번 보시죠. 그렇게 13년 고생했잖아.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서 그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 이루어졌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에 많이 참 영향력을 주는 분들 특징이 뭐죠? 다 지지리도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지지리도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이빨 깨물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참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됐다, 합격 판정을 받고 소위 면허증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게 되는 거죠. 저는 고난을 겪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표선수입니다. 대표선수. 무슨 뜻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견뎌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거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들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날 거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버리면 그들은 또 누군가를 기다리셔야 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네 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높은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면허증 나올 때까지 잘 참으셔서 생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받아서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